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부산에서 개막식을 갔는데 어제는 전야제로 월드캠프 개막식 전야제를 가졌는데 한 6천 명 이상 모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요즘 날씨도 무더운데 한여름 밤에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 멀리서 갖는 개막식이지만 오늘 우리 온 교회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기차를 대절해서 캠프에 또 개막식에 간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복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들을 하실 때 늘 편안하게 쉽게 일들을 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편하게 쉽게 되어지면 참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오히려 어렵고 부담스러운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게 우리 영혼을 그렇게 복되게 해요.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해운대에서 갖는 그 개막식이 너무너무 은혜로울 것 같은데 무더운 한여름 밤에 아마 모르긴 해도 여름에 부산 해운대까지 갔다 오는 사람들이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교회 개막식이 있기 때문에 또 부산 해운대에 한번 가보게 되고 작년에는 보니까 기차를 타고 간 분들이 차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미리부터 가서 기다리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차 시간 딱 알아놨다가 야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드시고 아니면 그 해변가에 밤에 해변가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보면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그동안 우리 요즘 마인드 강연하면서 그 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부분에 주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아마 좋은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참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서 우리 마음에 기도가 참 많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고 여러 일들이 많은데 이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하셨고 또 너무 복되게 일들이 진행되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쉽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늘 어려움을 두고 부담을 두고 문제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어오면서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제가 이 개막식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 한국에서 월드캠프를 하는데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부분을 기도하고 비 안 오기를 기도해야 했었고 또 원래는 메르스 때문에 기도해야 했었는데 제가 케냐에서 처음으로 이제 월드캠프를 치룰 때, 이 월드캠프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만 갖는 전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월드캠프를 하고 해외에서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 3,000명이 모여서 숙식을 해야 하고 또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월드캠프를 해외에서 월드캠프를 하는 부분을 방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편적으로 볼 때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저는 제가 아이와이프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미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부터 청소년들 캠프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월드캠프가 시작되었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준비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그 매뉴얼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면 뭐 그냥 하면 되지요라고 하지만은 그런 3,000명이 모이는 월드캠프라는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매뉴얼이 책 한 권입니다. 보면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프리카에서 케냐와 가나에 월드캠프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편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케냐에서는 더더욱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층이 바닥 면적이 500평 되는 건물 4층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양관이 700평이니까 500평이면은 어느 정도 크긴지 이해가 가시죠?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걸 수작업으로 지어야 하는데 공사 진척이 굉장히 더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월드캠프를 하자고 했을 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는 목사님, 건물이라도 좀 지어놓고 합시다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당 짓는 이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월드캠프라는 그 큰 일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가자고 타작마당을 탈취당해가 양식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가자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이것도 버거운데 사울이 널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유다 땅에 있는 것조차도 버거운 일인데 하물며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간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러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부담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도 거기서 또 더 부담스러운 일을 향해서 가도록 늘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하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또 이 일을 해 하고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거는 사단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게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음성을 듣는 건 그건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단의 음성 많이 듣고 살아왔죠? 그 소리가 여러분한테 더 친하죠? 예배당 짓는 일도 버거운데 월드캠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건 사단의 음성이고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불안하냐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은 한번 힘들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이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마음에 길이 보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만 가지로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월드캠프를 하려고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 야, 이걸,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일하기 전에 벌써 지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망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망하자. 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면 망하자.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면 망하자. 이 마음이 들어지니까 참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일을 이루려고 할 때보다 내가 망할 마음을 갖고 뛰어드니까 참 편안하게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숙소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2,000명 이상 수용을 하려면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숙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적어도 두 개 층은 지어져야 숙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두 개 층까지는 완성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월드캠프 전까지. 실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은 두 개 층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한 개 층하고 절반을 지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먼저 벽을 쌓고 슬라브를 치는데 1층에 벽이 쌓아지고 슬라브가 쳐지고 2층에 벽이 쌓아지고 슬라브는 못 치고 그냥 벽만 이렇게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숙소가 부족하죠. 현지 사역자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월드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주 전에 모였는데도 2층에는 지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조용히 와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래가지고 월드캠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이제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층에 지붕이 없으니까 예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합니다. 사실 그 건물이 안 지어지는 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일을 시작하려고 봤을 때는 너무 암담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행사를 치를 만한 그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큰 일이면은 일을 축소합니까? 아니면 일을 더 벌립니까? 축소하죠, 그죠? 내가 그만큼은 못하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하겠지만은 이렇게 큰 일은 내가 못하게 일을 축소하죠. 그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을 축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키우고 벌려야 돼요. 제가 우리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을 이 일을 월드캠프 이 일을 더 벌리고 키우자. 그래서 이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자.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다. 일을 벌리려고 보니까 일을 더 키우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 월드캠프에 왔다 간 분들이 계셨습니다. 케냐에서 초창기부터 우리와 연결되어진 몇몇 분들이 있는데 제임스라는 분도 왔다 가셨고 또 나이로비 대학교 교수님 완잘라 교수님도 왔다 가셨는데 특히 이 완잘라 교수님은 교육에 굉장히 뜻을 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자기가 대통령 그 이제 선거위원장으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세운 후보의 이제 그 선거위원장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 당선되도록 선거위원장으로 이제 그렇게 활동해줘가 당선이 됐는데 그럼 한 자리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장관직을 주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교육을 위해서 케냐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계에 그대로 남겠다고 장관직을 거절하고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에 뜻을 둔 분이죠. 웬만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주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은 교육을 위해서 정치계에 뛰어들지 않고 교육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차에 한국 월드캠프에 초청대가 오셨습니다. 한국 그 월드캠프에 오셔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 많은 문제 청소년들이 와서 변화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온 한 남학생이 캠프에 자기 변화된 2주차 때인가 마지막 차에 자기 변화된 간증을 했습니다. 그 학생의 모습은 여전히 기고리를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저 학생은 문제아의 학생처럼 보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가 변화된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자기 마약도 했었고 삶을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 캠프에 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된 간증을 쭉 했습니다. 자, 이 완잘라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보면서 야, 이 캠프야말로 진정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교육의 뜻을 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 이 프로그램을 케냐로 가져가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분입니다. 제가 월드캠프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던 분들을 초청해서 제임스라는 분이나 이 완잘라 교 이런 분 초청 우리가 케냐에서 월드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면서 뭐든지 맡겨달라고. 완잘라 교수님은 저녁 식사 초대를 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월드캠프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꿈이었는데 이 월드캠프를 케냐에 유치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실행된 날 이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막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면서 내일 7시에 장관 만나러 가자는 청소년부 장관 만나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가 서툴 때라서 아침 7시라고 했는지 저녁 7시라고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저녁밥 먹고 있는데 아침 7시에 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녁 7시인가? 그러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아침 7시에 타운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장관 만나러 가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장관이 뭔 동네 이장인가? 뭐 우리가 만나고 싶다가 만나러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근데 만나러 가재요. 아침 7시 일찍 타운에서 만나서 거기서 아침 그냥 간단하게 먹고 청소년 장관실에 면담 요청을 자기 이름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장관이 옛날 나이로비 대학교에 있을 때 자기 후배 교수였기 때문에 내가 면담 요청을 하면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장관들의 일정에 면담 스케줄 쫙 잡혀 있습니다. 순서를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가서 면담 신청해놓으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나 먼저 만나줄 겁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오전에 바로 장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우리 대신에 할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월드캠프를 해야 되는지, 이 월드캠프를 함으로 막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막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부 장관님 그때 이제 여자 장관님이셨는데 자기 은사와 같은 그런 분이고 이 완잘라 교수님은 케냐의 학계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또 그 밑에 그분을 모셔봤던 분이고 이러니까 이분을 신뢰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에서 후원을 하고 적극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청소년부 장관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쭉 보여주면서 이제 첫날 개막식이 있는데 그 당시 케냐의 문제가 뭐였냐면 케냐의 폭동이 끝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케냐 폭동 때문에 관광객이 오질 않았습니다. 케냐는 관광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의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서 사파리 관광을 전부 다 대부분 케냐로 오기 때문에 근데 폭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케냐에서 국제 행사를 치른 적이 없대요. 장관님이 제안하기를 첫날 이 행사를 개막식을 케냐에 평화가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피스 페스티벌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내놨어요. 그거 어렵지 않소. 우리 이름 붙이면 되거든요. 예,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우리를 후원해주고 적극 지원해주는데 명목이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케냐에 평화가 왔다는 것을 알립시다. 정부에도 다 그게 먹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부터 우리가 후원을 받고 또 소개를 해줘서 케냐의 발전소 건설을 하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또 후원도 받게 되고 그 당시 후원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도 후원 받고 또 그 다음 우리가 KICC라고 동부아프리카 유일하게 있는 컨벤션 홀인데 거기에서 칸타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대관을 해주고 많은 후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 이 일을 더 크게 벌려서 국가적인 행사를 만들어서 나라의 지원을 받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부담스러운 일들 앞에 우리가 할 만큼 축소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서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더 벌려가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더 힘있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사가 정말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지지 않았지만 신기하게 하나님이 아마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많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제일 합당한 소장님을 보내주셔가지고 2층 지붕도 임시 지붕을 만들어서 캠프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하셨고 거기를 비닐로 임시 지붕을 만들었는데 참 감사한 게 케냐는 8월달이 춥단 말입니다. 한국하고 반대라서 거기가 겨울이에요. 근데 야 이거 비닐을 쳐놔서 너무 덥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 당시 행사는 실내 체육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감사한 게 동부아프리카에 유일하게 실내 체육관이 케냐에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체육관이 우리 교회에서 큰 길에 나와서 길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동부아프리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행사를 거기서 하고 숙소는 이제 교회 왔으니까 저녁이 되고 오면 따뜻한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 저녁 가면 따뜻하겠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숙소가 따뜻하니까. 한낮에는 그게 체육관에 가서 행사하니까 뭐 아무리 더워도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복된데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언제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느냐, 그건 내 한계 밖으로 나갈 때입니다. 내 능력 밖에 일들에 뛰어들고 내 한계 밖에 일들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 날 안 도우시나? 예,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야, 저거 내가 안 도우면 안 되겠다. 물론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밖에 일들 앞에 나가면 저건 내가 안 도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망할 마음 가지고 발을 내딛고나 하나님 반드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큰 믿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에스더의 마음에 이러면 이르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마음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잘 경험하지 못하겠다. 내 삶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이 한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때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생각을 했습니다. 숙소가 부족했을 때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오려고 해요. 그럼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했냐면은 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한 500명밖에 안 됐는데 초기에는요. 그럼 1층은 어느 정도 돼서 1층까지 쓴다고 해요. 2층은 이제 숙소를 못 쓸 경우에 최대한 1,000명을 수용한다고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몰려왔는데 여러분 숙소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숙소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내면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회비를 받는데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캠프에 들어가는 비용에 그 적어도 이들이 이제 먹고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비는 내야 안 되겠나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회비를 얼마간 회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 사람이 오면은 전체 우리가 예산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한 사람당 조금씩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수록 돈이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돼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많이 왔는데 잘 곳이 없다. 숙소가 없다. 그래서 돌려보내면 이게 우리 손해냐 하나님 손해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손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왔는데 숙소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 결코 손해나게 안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여셨어요. 그래서 구의 예배당에 또 새로 지은 아카데미 교실에 그 다음에 또 새로 지은 이제 예배당 두 개 층을 사용할 수 있고 옆에 또 학교를 빌려서 교실을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2,000명, 목회자 1,000명 해서 3,000명이 넘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캠프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만한 일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한계 넘어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가 봤을 때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발을 내딛고 가면 하나님 한 가지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라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 많은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의 세계에 못 가는 게 여러분이 왜 여러분 한계밖에 못 가, 한계 밖으로 못 나가냐면은 가야지 한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내가 한계 밖으로 가면 내 능력 밖에 일들 앞에 가면 하나님 날 도우시겠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이걸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그 세계 앞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지금까지 내 한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렇다면 나도 내 한계 밖에 이래 한 발을 내딛고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 날 도우실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그러면 발을 내딛고 나가느냐. 못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려고 애를 쓴다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 결혼식 있다고 가고 뭐 누구 친구들하고 만나서 동창회 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자, 알았어요. 이번에 모여가지고 정말 오늘 이번에 동창회 재밌게 논다더라. 그러면 내가 그걸 거기 가고 싶다고 갑니까?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내보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못 가지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그 세계에 못 갑니다. 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길을 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세계에 못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는 그러면 망하면 망하리라는 마음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는데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앞에 가라고 합니다. 야곱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형은 털 사람이고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죠. 아버지께서 나를 맞으실지인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락해도 안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린 사람만이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게 정죄가 되어서 자살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살을 하는 사람이 몇몇 나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가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자살한 사람들 가룟 유다 그 다음 압살롬의 모략군 아이도벨 이 두 사람만 예를 들어봅시다.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자살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왜 자살했냐? 전쟁에서 패해서 그가 도망가서 포위돼가지고 자살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을 하기 전에 그가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왜냐? 자기가 압살롬에게 모략을 내놨는데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택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을 택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해서 보내진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도 후세의 모략이 좋다고 후세의 모략을 이제 택합니다. 아이도벨이 야 이러면 이제 졌다 이러면 이제 안 된다. 아이도벨은 워낙 뛰어난 모략군이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해 있고 군대가 압살롬에게로 있는데 다윗에게 있는 사람은 소수인데 싸워보지도 않고 이제는 졌다 이걸 아는 거예요 미리. 그러고는 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자살해 죽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모략군인데 이 아이도벨이 자살한 거예요. 결국 아이도벨은 자기 생각 믿었고 자기 판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살하게 된 원인이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자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고 자기 판단을 믿은 결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자.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압니까? 왜 예수님을 팔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까? 그 이유 여러분 모르십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려면은 그냥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고 마귀의 계획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이후에 그가 정죄되어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마귀는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엄청 그에게 유익한 존재였죠. 마귀의 종노릇을 했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마귀는 사단은 이렇게 자기 목적에 이용을 하고 쓰고는 버려버려요. 가룟 유다를 버려버리니까 괴로워가지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경이 되도록 사단은 가룟 유다를 그냥 써먹고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 동네에서 살았는데 바닷가 동네 사람들은 미신을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굉장히 미신을 심하게 믿는데 벽에 못을 하나 박는 것도 아무 날 박으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박으면 안 돼요. 손 없는 날을 찾아가 벽에다 못을 박아야 돼요. 이사 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미신이 심하니까 늘 굳하고 어릴 때부터 늘 막 굳하는 거 보면은 꼭 귀신들은 왜 그 대나무를 잡고 흔들지요. 그래서 일명 귀신 안테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나무 잡고 막 근데 신 내렸다고 해요. 저 어릴 때 봤을 때 참 신기하더라고. 참 희한하네. 그 신이 내리면 그 집안에 진짜 밥 숟가락 몇 끼인가 다 맞출 정도로 그 집안 이야기를 훤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동네에 나이 많은 점쟁이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점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 어머니에게 물어봐서 어머니 저 아주머니는 왜 점 보다가 점을 안 봅니까? 하니까 신이 떠났단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압니까? 야,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왜 젊어서 볼 때 실컷 써먹고 늙고 병드니까 버려버리냐. 저는 뭐 그때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은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죠. 근데 귀신은 지 목적에 써먹고는 갖다 버려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아, 이놈이 마귀란 놈이 이렇구나. 가룟유다도 실컷 자기 목적에 써먹고는 버려버리잖아요. 가룟유다가 어떻게 되든 괴로워하든 고통하든 정죄를 하든 말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우선은 은삼십을 얻고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만이 아니라 마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왜 마귀가 넣어주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는지 압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그건 바로 자기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럼 가룟유다가 왜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느냐.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어느 면으로 보나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는 유대교의 세력이 컸습니다. 이 유대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대한 그 유대교 앞에 이 몇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간직에 있는 관원들, 유능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떡을 많이 그 떡 먹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뭐 배부른 사람들인데 뭐 하려고 예수님 만든 떡을 먹었겠어요?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았고. 가룟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냐?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12명 제자들 말고는 늘 함께하며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라가 온다. 자기가 앞만 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유대교 세력이 더 크고 또 마지막에 가룟유다가 뭘 알았냐면은 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았습니다. 가룟유다가 봤을 때 지금 저 제자들, 멍청한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거다, 이들이. 그러면 그 거대한 그 유대교 앞에 더더군다나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저렇게 있는데 예수님 빠져나갈 수 있나 보니까 못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팔자. 은30이라도 벌자.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넙죽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면은 마귀가 생각만 넣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과 가룟유다의 마음이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이 화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화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사람이 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화합지 않으면 그 생각은 능력이 없어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화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을 믿었고 자기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저 순진한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유대교의 세력과 로마의 권력을 등 뒤에 업고 있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힘을 이 몇몇 안 되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겨낸다 말이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너희가 검을 가져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검을 가지라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칼을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가 야 저렇게 제자들이 막 저렇게 의기투합해가 칼도 준비하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되겠다는 마음 가질까요? 아마 가룟 유다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들이 로마 군병을 막아 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 저 베드로 저 칼 준비한다고 그 저 칼 가지고 저걸 뭐 하겠다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그 칼 가지고 뭐 합디까? 예? 그 칼 가지고 뭐 했어요? 맞서 싸우든가요? 말고에 길을 쳤죠, 그죠? 참 그것도 자르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길을 딱 쳐가지고 길을 자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덜덜 떨면서 뒤에서 그냥 톡 쳤을 거예요. 찌르지도 못하고 치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가 봤을 때 가룟 유다의 판단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지들이 예수님을 지켜내? 가룟 유다의 생각에 가룟 유다의 판단에 어차피 이 일은 진행될 일인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팔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갈 거고 로마의 권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거고 그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믿었고 자기의 생각을 믿은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런 고통이 올 줄 몰랐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런 정죄가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에 큰 정죄가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은삼십 받을 것만 생각해. 이런 정죄가 오고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선 내게 얻어지는 유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아닌 길로 갔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을 때, 대적하는 길을 갔을 때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심한 정죄가 오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돈 도로 갖다 주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볼 수 있는 건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판단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 자살할 때까지 그 마음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도벨,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는 다윗인데 이 아이도벨이 다윗에게로 가면 왜 다윗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으니까 자살의 길을 택한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물어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고 물어봐요. 혹시 궁금한 사람 있습니까? 예. 자살 안 할 거면 뭐 그게 왜 궁금하겠어요? 그 물어봐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 혹시 구원받은 사람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봐요. 그 제가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왜 자살하려고 하고 물어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 혹시라도 그 생각을 왜 갔냐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게 아니라 자살을 한다는 자체가 지극히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렵죠,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데 예수님을 판 것도 가룟 유다가 자기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 데 거기에 화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죽음의 길을 택한 것도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믿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믿었고 자기 판단을 믿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살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보다도 결국은 자살을 하지만은 결국 왜 그런 결과가 오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는 길로 가고 그런 불행을 자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믿는 가룟 유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27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26장에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옷을 잡으니까 그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별가버섯 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아니 26장에서의 예수님을 죽어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는데, 아니 그러면 2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모습이나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이거나 별반 악하고 뭐 악한 게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6장에서 제자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 토디부를 두르고 있다가 벌거벗음을 도망가고 이 과정에서는요. 26장에서의 이 과정을 통해서는 자기를 믿는 마음을 빼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빼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참깨 농사를 지었다고 합시다.
참깨 농사를 지어가지고 참기름을 짠다고 합시다. 참기름을 짜주는 집이 두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을 가겠습니까?
오른쪽 집이 있고 왼쪽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을 가겠어요? 그야 모르죠. 오른쪽이 어떤 집이 왼쪽이 어떤 집인지.
왼쪽 집은 오래전부터 참기름집을 하던 집인데 이제 오른쪽 집은 새로 생겨난 집이에요. 근데 기계가 최신식이라 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깔끔하게 기름을 더 많이 짜줘. 왼쪽 집은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짠 찌꺼기 깨무게 막 기름이 막 나와. 이거 손으로 지어도 좀 더 나오는데 대충 짜고 말아요 보면은. 어느 집을 가겠어요? 신식 기계집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쫙 짜주는 집에 가겠죠?
예. 2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 번 자기를 믿는 마음을 쫙 빼내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는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은 그 과정이 이들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또 한 번 짜내는 과정인 거예요. 만약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참깨를 짜는데 이걸 한 번 짜고 마는 게 아니라 짠 걸 또 모아가지고 부피가 또 좀 더 짜면 뭐 좀 더 기름이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한 번 더 짜내고 싶겠죠? 예, 그렇게 짜주는 집에 가겠죠. 예? 얘를 그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한 번 더 짜주면은 아, 이 밥그릇에 한 그릇 나온다 합시다. 그럼 어느 집 가겠어요? 한 번 짜고 마는 집 아니면 한 번 더 짜주는 집? 예, 한 번 더 짜주는 집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는 것은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2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마음을 하나님 더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냈을 때 사도행전에 가서 이들은 학문 없는 범인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들이 다 하나같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더니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26장에서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었는데 그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사도행전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성천한 1장에 성천하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왔느냐. 그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한 번 더 빼내니까 이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면 안 새냐고 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26장에서 형편없는 모습인데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로서 손색이 없도록 귀하게 일을 하는 그 차이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냈을 때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신뢰했던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잖아요.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는 그것도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자살에 죽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 아닌데 뭐 26장에서의 제자들이나 27장에서의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지 않은 가룟 유다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낸 제자들과의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또다시 한번 아내를 팔아먹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냈을 때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1장에서 이삭을 낳는 믿음, 로마서 4장에서 그 믿음을 설명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가 나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가장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나타낸 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냈을 때고요. 반대로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다 망하고 산에 가서 굴에 가하면서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는 망할 대로 다 망하는 인생, 결국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극과 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빼낸 사람과 빼내지 않은 사람, 한번 빼냈다고 되는 게 또 빼내고 또 빼내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꾼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만 가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게 되어지면 이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망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버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잡혀져서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의 차이가 마음 안에서는 아주 적은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걸 갖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뭔가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뛰어난 뭐 여러분 삶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뭔가 다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를 신뢰하는 마음 하나 빼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똑같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지만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자, 저 유대인들 못 이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저 유대교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 이 몇 안 되는 사람으로 로마 군병도 동원할 수 있는 저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저들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여기에다가 예수님 나라를 세운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돼. 이게 가룟 유다의 판단입니다. 저 제자들 순진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유대교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저들의 뜻대로 될 텐데 가룟 유다가 자기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게 너무 소망스럽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이분들과 같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린 문을 뒀다는 걸 언제 경험하냐면 앞으로 나가볼 때 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작년에서 부인회에서 청년회에서 마인드 강연으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제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에 보면 여러 동아리가 있죠. 산악회도 있고 뭐 자전거 타는 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러 갈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동아리다. 마인드 강연 동아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감사한 건 야, 처음 온 분들도 우리 이 강연 마치고 토론 시간에 참여하고 발표 시간에 참여해서 발표하면서 마음을 나누면 정말 복된 시간이 되었는데 야, 이걸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겠다. 또 지금 주일 학교와 학생회에서는 작년까지는 우리 자체 캠프였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장소를 얻어서 청소년 수련관을 얻어서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어제 또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사 강습회를 우리가 하면서 또 전국의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캠프를 진행할지 강습회는 그렇게 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보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세력은 끝나는 거야. 그게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에까지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힘있게 복음의 일을 하고 오늘 저녁은 우리가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해운대 해변에서 오늘 날도 좋고 요즘 날도 무덥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도 몇만 명 앞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가룟 유다의 판단 틀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 판단이 틀렸다.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거 틀렸어. 이거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안 믿고 여러분 판단 안 믿으면 그게 여러분 인생을 너무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 단 하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는 이 길을 가는 제자들과 끝까지 자기를 신뢰한 가룟 유다의 삶의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 가운데 들어간 가룟 유다와 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를 믿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 마음 하나 옮겨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빼내고 이제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하나님의 뜻에 교회의 뜻에 이끌려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렇게 복되게 만드시겠구나. 여러분 생각과 판단이 내려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